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27일 이스라엘 테라비브와 아슈켈론 그리고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슈켈론에는 드론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우리 형제들의 피를 위해 이스라엘 적을 상대로 더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레바논 공세가 멈출 때까지 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즉각 후티 측의 공격을 확인하고 미사일과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또한 예멘군 역사상 최대의 해상작전을 펼쳤다면서 홍해에 있던 미 구축함 3척을 탄도미사일 23발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구축함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이날 후티 반군이 밥 알 만답 해협을 통과하던 미 해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지만 3척 모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 지난 봄에 조선소에 정박하던 중에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방위당국자들이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밝혔습니다. 26일자 해당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공격용 핵잠수함인 저우급 1번함이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 정비를 받던 중에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후베이성 우한시 양쯔강 유역에 있는 우창국영조선소입니다. 당시 연속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정박 중이던 함체가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월 초에는 가라앉은 잠수함을 대형 크레인선 여러 척이 인양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사 전문 매체와 소셜미디어, 타이완 언론 등에서 이 함체의 정체 파악 움직임이 분주해졌는데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하는 쪽이 우세했었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력 기종인 039A형 위안급 3,600톤 디젤 기종이 침몰했다는 타이완 매체의 보도가 당시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당국자의 확인 결과로 침몰 함체가 최신형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침몰 당시 함체에 핵연료가 들어있었는지는 미 당국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지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기 전이라서 원자로가 높은 출력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핵 누출 위험은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침몰 전인 3월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한미의 러더, 선체 끝 방향타가 X자 모양으로 파악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X형태의 러더는 잠수함이 기동할 때 은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설계 사례입니다. 대도시인 우한에서 벌어진 핵잠수함 침몰 사고는 중국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27일 실시된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이날 1차 투표에 이어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효표 409표 가운데 215표를 얻어 194표에 거친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전보장상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선 승리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 토의에서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 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 장전에는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기온 4도,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 물결 보죠. 동해 앞바다는 바다 물결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선 각국 정상과 외교장관이 모여 글로벌 사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도성민 기자가 뉴욕에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유엔 총회 일반 토의 행사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회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각국 정상의 연설, 즉 일반 토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보통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 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 일정이 잡힙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상들은 일반 토의 셋째 날인 26일까지 연설을 마치고 대부분 뉴욕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25일 저녁 백악관으로 되돌아갔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뉴욕 경찰과 미국 비밀 경호국의 경계태세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네, 반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곳 뉴욕에선 반 이스라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26일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도착과 맞물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차단 범위가 넓어지는 등 경호 태세도 강화됐습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에서의 공습 중단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27일이죠. 오전에 연설을 마쳤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중인 관계로 뉴욕에 오지 않으려 했지만 거짓과 비방이 가득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단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기 전 많은 나라 대표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자, 연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7일 오늘은 어떤 나라의 연설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한국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뉴욕에 파견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13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르는데 이에 따라 이곳 시각으로 저녁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토의에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적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반 길 핀토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 북한을 짧게 언급한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하지만 조태열 장관의 연설에선 북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장관은 일반 토의가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동안 안보리 회의와 부대 행사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 정상의 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게 지금 흥미로운데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상황도 하루하루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들 지역의 긴박한 상황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미국 국무장관이 강도 높게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비난했고요. 또 부대 행사로서 한국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다루는 인권 관련 토론회도 25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회의가 열린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26일 뉴욕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각국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그간의 비핵화를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등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회담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27일이죠. 뉴욕의 한 호텔에서 회동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달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부장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양측은 오늘 회동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그리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중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로부터 제79차 유엔 총회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밝혔습니다. 이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6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기둥이라며 여기에는 종교와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my main priorities as special envoy has been to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 내 종교자유와 탈북민, 동향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특사로서 나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에서 종교적 신념과 행위는 정권의 정당성과 주민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are seen as direct threats to the regime's legitimacy and its control over the population.
이어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이념,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 사상이라며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그리고 종교의 자유 거부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3명의 한국인 선교사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충길 씨를 거론하면서 선교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부당하게 억류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개인을 침무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practice of unjustly detaining missionaries and perceived political opponents is a blatant attempt to curtai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 내 종교 자유 문제 해결은 영내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적인 탄압은 김 씨 정권이 수많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점점 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inextricably link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를 다루는 건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대표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선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시민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시민사회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하 기독교 교회가 시민사회의 도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the tyranny of the Kim Jong-un regime, there is no civil society and no hope for a nascent civil society.
그러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는 건 국제 시민 사회 및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부로부터 평화로운 변혁을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인권단체인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의 종교 박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라며 북한 국적의 개인과 종교 단체 간의 교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A significant factor related to religious persecution in North Korea is the role of Chinese government.
호선약 부국장은 이런 종교인들은 종종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과 북한 당국 간 매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미 정부에 제공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 종교자유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 비판은 왜곡된 선전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영내 외교 태세를 재편했다고 주일 미국 대사가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영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25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3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를 거론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ree challenges that are known. Obviously, there's a bunch of unknowns. One is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South China Sea. With the Philippines, which is why.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윌리엄 갈로 VOA 서울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타이완 해협 문제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8선이 3대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참여하는 3자 협력과 해군 및 해안 경비대의 협력. 공조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이 이 같은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내 역할 확대와 군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o quote Prime Minister Kishida, if you want an insight into what he's thinking, he said it at the Shangri-La conference about 3 years ago, which is Ukraine today.
키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처럼 인도태평양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재정비하고 개혁하며 현대화하고 투자할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을 1%에서 2%로 늘리기로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458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했으며 방위 장비 수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분쟁이 없는 제3국의 수출을 통해 영내 방위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준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영내에서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영내 핵심 동맹 간 관계 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They normalized the relationship with Korea, which is a very and that they've also done certain things with the Philippines that have kind of complemented.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필리핀과도 양자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특정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태세와 영내 외교 태세를 가장 근본적으로 재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동맹이 없다면 인도태평양은 미국에게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동맹이 있다면 홈 경기에 더 가까울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는 격자형 안보와 외교 구조로 전환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 외교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을 생각하고 그 역량에 따라 투자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대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략국제분쟁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동맹 전략이 미국 중심의 양자 관계에서 다자 간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영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3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그러면서 3국 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이비어 티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이 지난 24일 미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상원이 지난 24일 약 6,030명의 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 표결로 일괄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여기에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인준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갱신된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인준안은 24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본회의에서도 구두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브런슨 육군 중장을 지명한 지 13일 만에 상원 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입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a constant state of readiness.
네, 브런슨 지명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 이뤄진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26일 오커스 플러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영국의 존 힐리 국방장관, 호주의 리차드 멜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오커스 국방장관 회의 후 정책 방향에 제시할 때 쓰이는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주의 AU와 영국의 UK, 미국의 US 영문약칭의 혼합 용어인 오커스는 3국의 군사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점점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춘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3국 장관들은 또한 2024년 4월 오커스 필러2 프로젝트 협력 기회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상기하고 초기 협력 분야로서 일본의 해양자율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개선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 진전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장관들은 지난 4월 3자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에 추가로 협력할 국가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커스의 한국 참여는 양측 모두의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ut certainly Korea has such a strong defense industry, has production capacity, has technologies, a strong committed workforce, and so.
강력한 방위 산업과 생산 능력,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생산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오커스의 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자간 안보 포럼에 적극 참여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 및 북러 간 위험한 동맹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BOA와의 통화에서 군사기술의 공동개발과 공동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한국의 필러2 협력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 회원국들은 추가 파트너 참여를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며 2024년 이 역사적인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인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5월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커스의 참여국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력 의사를 밝힌 뉴질랜드 주재 왕샤오롱 중국 대사는 지난 5월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오커스는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와 태평양에 핵무기가 없도록 유지하는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오커스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질랜드가 장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양자관계, 안정적 발전을 고려해 오커스 가입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미국이 오커스와 쿼드를 확장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국의 편에 서도록 강요하고 추종 세력을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한국 정치권의 논의와 관련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철통 같은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책임 규명,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고위 관리 등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은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한 두 국가론에 대해 핵을 보유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단 현실을 받아들인 인식이라는 반응도 나온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라며 두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고 한 데 대해 이 발언의 문제는 북한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was not saying his regime would live in pea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Quite the contrar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국가에 한국을 폭력적으로 흡수 통일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임 전 실장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는 없다며 핵 보유국과 평화적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have peace while North Korea still has nuclearization. So if you mean peaceful coexistence, with a nuclear state, then that's,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석좌는 이어 한국 헌법에 통일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고위 관리들 등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통일 정책이 평화를 훼손한다거나 평화를 추구하려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위적인 구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현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Nor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rospect of unification. Because unification under Seoul's lead as a liberal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이어 북한이 통일을 목표로 포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한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임 전 실장은 진보 진영에서 통일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라며 목표를 통일이 아닌 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간 적대감이 심화되고 최소한의 교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의 대북 억지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스나이더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We've strengthened extended deterrenc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basically, you know,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기만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억지력의 균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영구 분단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있으면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 워싱턴대 역사학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을 서로 다른 두 국가로 보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just in an attempt to acknowledge the reality that exists on the ground and look at the possibility of okay.
그저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이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대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제쳐두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보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두 개의 코리아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협 수준을 낮추는 평화적이고 개선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설령 한국이 북한과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추구한다고 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think that a two Korea situation would be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at regard. We still would have
통일을 포기했든 아니면 여전히 목표로 남아 있든 간에 한반도에 두 개의 코리아가 존재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이 국제 규범과 기준을 깨고 상대방을 강압하고 지배하기 위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 석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if South Korea bans unification, if North Korea decides to attack South Korea, the U.S. is obligated to.
한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석자는 다만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하자고 하면 미국과 정책적 단절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고위관리들은 특히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전쟁에서 미군 병사, 수병, 해병대원 수만 명이 사망했다며 전투의 절반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비무장지대 안이나 한반도 북쪽에서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 soldiers, sailors, and Marines died in the Korean War.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미국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을 향한 동력이 생긴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수년 동안 전체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겪었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동력이 생긴다면 미국이 통일을 막거나 실패한 북한 정권을 지지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6일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출연해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부담을 동맹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에서 국방부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심불리기 몇 대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북한과 이란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불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게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keep in mind, North Korea and Iran are spinning far more centrifuges than America has. To some extent,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일본 해군과 자위대, 한국과 미국 등 3국 역량이 합쳐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Japan, which has an incredibly capable navy and self-defense force,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South Korea.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의 쿼드와 미얀의 3국 동맹,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 태국,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아이디어는 중국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선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모든 군함을 IMO의 목록에서 삭제한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이 선박은 온정호로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성렌 6호였지만 작년 7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온정호가 지난해 북한 해사감독국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약 1년 2개월 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전에 구매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정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동대원 구역 소재 온정시핑 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작년 7월 3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정호는 중량 톤수 481톤의 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8년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샹렌 6호로 운항되다가 지난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는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45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온정호 사례를 더하면 북한이 지난해 구매한 선박은 46척으로 늘어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중고 혹은 신규 선박 구매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그러나 지난 3년간 북한이 50에서 70척의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for North Korea to acquire new or used vessels. So it's believed that they've acquired between 50 and
이어 선박의 명의를 도용하고 바꾸는 행위를 많이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선박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신규 선박 등록이 최근 북한의 해군 함정 등록과 삭제 조치 이후 처음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8월 말 IMO에 잠수함 13척을 대거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가 관련 사실을 보도하자 북한은 부담을 느낀 듯 다음 날 이들 잠수함 목록을 삭제했으며 또 하루가 지난 뒤에는 기존에 있던 해군 함정 약 180여 척의 자료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북한의 상선만 해당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의 최근 성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역내 강압적 행동을 규탄한 해당 성명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6일 주요 7개국 G7이 국제행사에서 양안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G7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된 의장 성명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해당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를 수호하며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지키기 위해 G7 및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연 회의 뒤 발표한 의장 성명을 통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이전을 중단할 것도 중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비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6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제공자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수입하는 군사부품의 이중용도 품목의 60% 이상은 미국과 서방국가에서 수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핵심 부품의 95%가 서방에서 러시아산 무기부품의 72%가 미국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 역외 일부 국가가 진영 간 대결을 선동하고 상황을 격화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고 중국의 문전에서 해양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규모 그룹을 계속 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타이완은 중국에 양도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면서 타이완 해협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 변경과 평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적 행동과 미국이 주도하는 외부 세력의 은밀한 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타이완 분리주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G7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추가로 덧붙일 내용은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독단적 행동과 강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니콜라스 세체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봉쇄하기 위해 다자기구 설립을 시도함으로써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ill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is destabilizing the region by trying to contain China.
아울러 이는 규범을 지키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월 28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흐리고 원산 장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도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살펴보죠. 평안 남북도입니다. 양덕, 종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16도에서 낮 최고 27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8도, 사리원은 15도에서 28도. 자강도 대체로 맑습니다. 중강은 8도에서 24도, 강계는 12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방입니다. 평강은 맑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원산, 장전,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원산은 15도에서 23도, 함흥은 14도에서 24도, 평강은 13도에서 낮 최고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선봉 종일 맑고 김책은 흐려집니다. 청진은 11도에서 22도, 선봉은 아침 최저 10도에서 낮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양강도는 흐렸다가 해산, 삼지연은 맑아집니다. 해산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 24도, 삼지연은 4도에서 19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1에서 2m로 파도가 있겠고요. 자, 서해입니다.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 앞바다는 0.5m로 파도가 낮게 일겠습니다. 네, 9월 28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27일 이스라엘 테라비브와 아슈켈론 그리고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슈켈론에 드론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에 관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우리 형제들의 피를 위해 이스라엘 적을 상대로 더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레바논 공세가 멈출 때까지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즉각 후티 측의 공격을 확인하고 미사일과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또한 예멘군 역사상 최대의 해상작전을 펼쳤다면서 홍해에 있는 미 구축함 3척을 탄도미사일 23발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구축함들은 피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이날 후티 반군이 밥알 만답 해협을 통과하는 미 해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지만 세 척 모두 피해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핵 추진 잠수함이 지난 봄에 조선소에 종박하던 중에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방위 당국자들이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들의 26일자 보도를 보면 공격용 핵 잠수함인 저우급 1번 함이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 정비를 받던 중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후베이성 우한시 양쯔강 유역에 있는 우창 국영조선소입니다. 당시 연속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정박 중이던 함체가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6월 초에는 가라앉은 잠수함을 대형 크레인선 여러 척이 인양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사전문 매체들과 소셜미디어, 타이완 언론 등에서 이 함체의 정체 파악 움직임이 분주해졌는데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하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 주력 기종인 039A형 위안급 3,600톤 디젤 기종이 침몰했다는 타이완 매체의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당국자의 확인을 거쳐 침몰 함체가 최신형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침몰 당시 함체에 핵연료가 들어있었는지는 미 당국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으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기 전이라 원자로가 높은 출력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핵 누출 위험은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침몰 전인 3월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한미의 러더가 X자 모양으로 파악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X형태 러더는 잠수함 기동 시 은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설계 사례입니다. 대도시인 우한에서 벌어진 핵잠수함 침몰 사고는 중국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고위 방위 당국자는 저우급 첫 번째 핵잠수함이 침몰한 사실을 인민해방군 해군이 덮으려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정규 항공모함 함대를 창설하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핵잠수함 분야 현대화에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침몰 확인된 저우급 1번 함은 중국이 미국의 해상 전력을 따라잡으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잠수함 제조 기술은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서 중국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27일 실시된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이날 1차 투표에 이어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효표 409표 가운데 215표를 얻어 194표를 얻은 다카이치 산하의 경제안전보장상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맞서 러시아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